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10일 오전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 킬로미터로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한 정보당국이 정확한 재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현재 북한군이 하계 훈련 중에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린 지 나흘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2주 동안 4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8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10일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이 이번 북한의 발사는 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서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 확인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들 장관들은 북한이 현재 하계 군사 훈련 중으로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단 판단하고 세부 재원 등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군이 주도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어떠한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대북 압박 캠페인 등을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내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해안경비대, 해양대기청 등으로 구성된 미국 정부 고위 대표단이 오는 16일부터 투발루에서 개최되는 제31차 태평양 도서국 포럼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회의 참가국들과의 조찬 모임을 개최하며 회의 기간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다른 나라 고위 대표단 등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미국 등 참가국들은 지역과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게 된다면서 여기에는 역내 안보 협력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 환영 안보 도전에 대한 복원력 구축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태평양 도서국 14개 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등을 회원국으로 하는 남태평양의 주요 지역 협의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주의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에 대북 물품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9일 자체 웹사이트에 CFK의 인도주의 지원 면제 승인 사실을 담은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물품 목록에는 CFK의 9개 프로젝트와 함께 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수량 정보, 구매처 등이 자세하게 명시됐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9호 태풍 레끼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215k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레끼마는 10일 저장성 타이저우와 원저우, 닝보 등 6개 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8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됐으며 약 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함경남도는 오후부터 황해도와 평안도는 밤부터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17에서 26도, 최고 23에서 33도입니다. 파고는 동해북부 0.5에서 2m, 서해북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가 이 새학기를 준비하는 미국인 학생들의 준비물 목록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 CNBC가 최근 학생들의 쇼핑 목록을 살펴봤는데요. 이 방탄 책가방이 포함됐습니다. 방탄 책가방은 말 그대로 총탄을 방어하는 책가방입니다. 이 방탄 책가방 제조업체 측에 따르면은요, 올해 들어 이 방탄 책가방 주문량이 크게 늘었고 매장에서 여러 차례 매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 방탄 책가방을 팔아온 업체도 이번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업체는 최근 방탄 소재로 만든 책가방과 부속품의 판매량이 200% 증가했고 학부모와 교사, 대학생들이 주 고객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탄 책가방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은요, 최근 몇 년간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늘자 방탄 소재 가방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고 특히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31명이 총에 맞아 숨지면서 소셜미디어상에서 방탄 책가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책가방이 총알을 막아줄지는 의문이다라고 이 소식을 전한 방송은 의구심을 나타냈지만은요, 업체들은 국립사법연구소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책가방이 총탄을 막는 용도로 만들어지다니 참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급박한 순간에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면, 방패로 삼을 수 있다면 요즘 같은 데 필요한 물품이라면서 관심을 보이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사라 맥락클란이 부릅니다. I will remember you. 들어보시죠.
Don't let your life pass you by. Weep not for the memories. I'm so tired, I can't sleep. Thank you.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모니카 루윈스키. 1995년 11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이었던 모니카 루윈스키 씨와 백악관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때 클린턴 전 대통령은 49세였습니다. 루윈스키 씨는 친구에게 클린턴 대통령과의 관계를 털어놓았고 친구는 루윈스키 씨가 고백한 통화 녹음본을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던 특별검사에게 전달해 희대의 성추문으로 번졌습니다. 이 스캔들로 1998년 1월부터 1년 넘게 미국이 들썩이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클린턴 전 대통령은 루윈스키와의 성관계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1990년대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를 뒤흔들었던 스캔들의 주인공 모니카 루윈스키 씨의 이름이 이번 주 미국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TV 시리즈의 프로듀서를 맡게 된다는 소식인데요. AP통신은 6일 FX의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가 네 번째 시즌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다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루윈스키 씨가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의 새 시즌의 프로듀서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루윈스키 씨는 이날 잡지 Vanity Fair의 온라인 사이트에 성명을 게재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침묵을 지켜온 나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다시 낼 수 있는 사회로 성장한 데 대해 너무나 감사하다. 단지 내 문제가 아니며 대개 남자들인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종속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영웅들. 텍사스와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1명이 사망한 총격 테러 현장에서 자신의 가족과 시민을 지킨 영웅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데이비드 존슨 부부가 9살 난 손녀와 함께 새 학기를 두고 월마트로 쇼핑에 나섰는데요. 갑작스런 총격은 새 가족이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치를 무렵 시작됐습니다. 이 존슨의 딸인 스테바니 멜렌데스는 총소리가 나자 아버지가 바로 어머니와 손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렌데스는 아버지는 가족을 품속에 안아 숨겼다면서 정말 아버지다운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씨의 몸을 던진 희생 덕분에 아내와 어린 손녀는 다치지 않고 참사 현장에서 남았지만 존슨 씨는 세 발의 총탄을 맞고 숨을 거뒀습니다. 또 CBS 방송은 쇼핑에서 놀이방에 있던 어린이를 데리고 대피한 현역 군인 글랜던 오클리의 영웅적 행동을 조명했는데요. 엘파소 인근 포트 블리스에서 근무하던 오클리 일병은 총격을 피해 인근 백화점으로 달리던 중 놀이방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진 채로 겁에 질려 단체로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가능한 많은 어린이를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오클리 일병은 사건 당시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가 떠올랐다면서 다른 사람이 내 아이들을 위해 해줬으면 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대로 행동했다면서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과 군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감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지키려다 머리에 총을 맞고 숨진 20대 엄마와 같은 장소에서 숨진 아이의 아빠 이야기도 주변에 안타까움을 샀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 오택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주에도 계속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이와 관련한 기사를 살펴볼 건데요.
네.
오늘은 북한 미사일 특집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기사는 미국과 한국이 후반기 연합 연습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렸다는 내용과 그리고 이를 놓고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둘러싼 한국 정부 내 다른 입장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5시 24분과 36분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이 미한 연합연습 이틀째인 6일에 또다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3일 동안 이루어진 네 번째 무력 도발인데요.
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5시 24분과 36분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쏘아올린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행거리는 450km 그리고 정점 고도는 37km인데요. 속도는 마하 6.9로 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북한이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는데요. 앞서 발사한 미사일하고 유사한 건가요?
네, 미한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지난 7월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재원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북한이 통상 발사 후에 이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북한은 발사체 발사 직후에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번 발사가 미한 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 연습을 벌려놓았다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발사에 대한 한국 당국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에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에서 정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배경과 그리고 의도를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미한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감시와 대비 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한국 국방부 입장도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 국방부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북한이 이렇게 계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이것이 한국과 북한이 맺었던 9.19 합의에 대한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놓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 역시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가를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본다고 답한 겁니다.
네.
이에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이 다르냐는 질문이 당연히 이어졌는데요. 정 실장은 최근 정경두 장관과 거의 매일 직접 대면해서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 실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로 살펴봤고요. 자, 그럼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다음 기사로 바로 이어가 보죠.
네, 다음 기사는 북한 발사체의 종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도가 가능한 로켓은 미사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신속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미한 당국의 평가와 엇갈립니다. 하지만 방사포라는 북한 발사체의 속도와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무기를 다연장 로켓인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공개한 궤도형 이동식 발사 차량과 발사관 6개로 추정되는 사진만 보면 방사포가 틀림이 없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신속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미한 당국의 평가와 엇갈리는 발표죠.
네, 그렇습니다. 미한 당국의 평가와는 말씀하신 대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방사포라는 북한 발사체의 속도와 비행 방식은 전형적인 탄도미사일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최고속도 마하 6.9의 유도 기능까지 갖춘 발사체는 방사포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브리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어떤 로켓이든 유도가 가능하다면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한다면서 300mm 방사포인 KN-09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N-09은 250km의 거리를 날기 어렵고 그리고 비행 내내 엔진이 연소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면서 400mm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사실 그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간에 이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사일인지 혹은 방사포인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북한 미사일의 점증하는 역량과 그리고 잠재적 목표물을 파악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로서 미북 미사일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로버트 아이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스커드, 대포동 미사일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사일이 다양화되고 사거리가 길어졌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진화해 훨씬 통제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이런 미사일은 그 목표물이 정확히 어딘 겁니까?
네, 북한의 이딴 시험 발사는 미북 간 모종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미사일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로도 읽히지만 그런데 정작 사거리와 그리고 고도 등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없습니다.
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에 SS-26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서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단거리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면서 결국은 한국군과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역량이 커졌다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랄프 코사 태평양 포럼 석좌는 북한 미사일을 한국을 혼란에 빠뜨릴 추가 옵션을 갖게 됐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규정했습니다.
자, 미사일 발사에 담긴 정치적 의미는 어떤 건가요?
네, 그에 대해 분석한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요.
예.
마이클 오웰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상징적이고 그리고 정치적 의미로 본다면서도 한국의 평온을 조심스럽게 깨면서 이보다 훨씬 나쁜 행동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나요?
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다중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방어 역량 역시 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토마스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능동적인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더 나아가서 적이 쉽게 겨냥하지 못하도록 병력을 분산 이동시키는 작전 등 다양한 국가 안보 전략을 고려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또 기사가 남아있죠.
네, 미사일 발사 기사는 관련한 마지막 기사인데요.
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다룬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역시 서울의 안소영 기자의 기사입니다.
네.
대북한 제재까지도 위반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뭔가 북한을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김현욱 한국 국립외교연구원 교수는 계속해서 도발에 나선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단순히 대미 또는 대남 압박 요구로 풀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반도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며 중국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는데 근데 믿은 것과 달리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북한은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지만 중국의 속내는 이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에 방북할 당시에 북한하고 밀착 공조할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상황을 미국과의 협력 사안으로 만들어서 무역 등 미국과의 당면 관제를 풀어나갈 지렛대로 이용할 목적이었지 미국 중심의 국제적 대북 제재를 어기면서까지 북한을 도우려 한 것은 아니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중국에 대한 압박이다. 새로운 분석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실무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대화 상대인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적 도발 가운데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네.
결국 미국에 보다 유리한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압박이자 그리고 동시에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신 센터장은 더구나 이 같은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미한 정부 모두 크게 저지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부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할 여건까지 마련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한 훈련이 종료되면 미북 실무 협상은 재개될 것이고 그전까지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추가 도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 어떤 면역 같은 게 생겨서 심각성이 좀 줄어들 위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신 센터장도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네.
예정된 북한의 의도적 도발에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과 그리고 안보 태세의 중요성은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계속 쏘는 미사일이 신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계속 단거리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마당에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종의 면제부를 받은 셈인데요.
네.
북한이 이를 다중의 무기시험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조한범 한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앞둔 대미 압박 의도가 크지만 북한의 군사적 행보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레드라인은 넘지 않지만 과거에 했던 군사적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기술적으로는 기존의 무기체계 검증이나 신형 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시험 발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이번 달 계속해서 미한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무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한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과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따라서 훈련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신형 무기를 과시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조한범 연구원은 연합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만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북한의 도발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 잘 살펴봤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북한의 우호국이죠. 베트남이 50여 명의 북한인 노동자들을 송환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2017년 관련 결의 채택 당시 베트남에는 94명의 북한인 노동자가 하노이와 하이퐁, 호치민 등 3개 도시와 까마우, 꽝린.
베트남 정부는 51명의 북한인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2397호 중간이행 보고서에서 2017년 관련 결의 채택 당시에 베트남에는 94명의 북한인 노동자가 하노이와 하이퐁 그리고 호치민 등 3개 도시와 까마오, 꽝린, 타이노아 성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2099년 초를 기준으로 이 중 43명의 북한 노동자가 하노이와 하이퐁, 호치민 등 3개 도시에 남아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따라서 94명 중 51명이 송환됐으며 이는 결의 2397호에 따라 송환 대상이었던 전체 북한인 노동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베트남은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이 파견한 해외 노동자 송환은 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 각국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그리고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선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같은 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서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네.
아직 송환되지 않은 43명도 앞으로 4개월 내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베트남과 함께 최근 유엔 안보리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네, 최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루마니아와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이들 나라는 2397호에 따라 송환돼야 할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현재 안보리에는 30여 개 나라의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르면 23,2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약 10개 나라에서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죠.
네, 마지막 기사는 최근 한일 갈등과 그리고 이에 따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폐기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을 다룬 기사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연장 통보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 국가, 즉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이 지소미아가요, 단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 일본 이 삼각 공조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어떤 요청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노 실장은 이에 대해서 협정을 파기하지 말아달라는 미국의 공식 요구는 없었다며 밝혔는데요.
예.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의 관심 또는 관여가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언제 체결된 건지 좀 살펴볼까요?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 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6년에 체결됐는데요. 이후 1년마다 자동 연장됐습니다. 한국 측이 이 협정을 파기하려면 협정 만료 9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의 집권 여당도 일본이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 침략을 자행했다면서 협정 파기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체결됐다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중 간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활용하라는 것으로 한국의 국익으로 볼 때 매우 큰 손해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한일 양국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로 이어지는 데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까요?
네, 외교부 차관에 지낼 김성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요. 미국이 소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하나의 고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것을 깨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한일 양국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국이 깼다 그리고 또는 깨려고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 대사를 지낸 전직 외교부 고위 관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외교사 을 경제 문제로 대응하는 일본에 대해 붕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협정 파기를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인지 혹은 방사포인지에 대한 논란과 그리고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송환 조치했다고 보고한 베트남 이야기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둘러싼 찬반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통해서 한반도 현안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오택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2008년 미국에 입국해서 버지니아 샬롯츠빌에 거주하고 있는 찰스 김 씨의 마지막 사연 보내드립니다. 부부 들어보시죠.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미국에 입국한 지 올해로 8년. 지난해 봄부터 찰스 김 씨는 아내인 샤론 씨와 함께 세탁소 겸 옷 수선집인 킴스 얼터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지만 힘들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목숨 걸고 탈출한 북한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과 재회할 그날, 미안한 마음을 전할 방법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김 씨 부부. 몸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지만 마음은 북한에 두고 사는 북한 사람입니다. 10시간 일하고 노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김 씨 부부. 아내인 샤론 씨는 남편이 즐겨 찾는 북한식 냉면을 만듭니다.
신랑이 음식 맛을 좀 알아가지고 저는 잘 못해요.
아. 네, 내가 맛은 내가 봅니다.
이 냉면에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야, 냉면 좋죠. 응. 조금 싱거울 수 있는데 이건 각자 취향에 따라서 잡수면 되는 겁니다. 야, 됐어. 어, 빨리 먹읍시다.
네.
공방상국은 식후예요.
면을 삶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는 샤론 씨가 하지만 밥상에 올라가기 전 최종 점검은 찰스 김 씨의 몫인데요. 저녁상에 올라온 음식들은 북한식 송편의 북한식 냉면입니다.
어머, 이거 무슨 만두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건 북한식 송편.
여기는 한국 그 뭐 식당이 없어요. 마켓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쌀로 하신 거예요?
이쪽은 쌀로 하고 이쪽은 밀가루.
속에 뭘 넣으셨어요? 먹어보면 알겠지?
네네, 소고기.
소고기?
네.
아, 조금 전에 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만들어 놨었죠.
예. 원래 여기다가 소나무 밑에 슬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성편인데, 네. 소나무 찾기로 그리 쉽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난 그래서 그 입살에다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여러 다양한 음식을 못 먹지 않았어요. 그때 제일 먹고다하는 걸 지금 여기서 제안해서 먹는 거예요, 지금.
김 씨 부부는 매일 가게 문을 늦게 닫기 때문에 일주일분 먹거리는 주말에 준비해 놓습니다.
한 주 일 년 이렇게 만들어요. 하고 한 주 동안 이거 먹습니다. 저는 9시 퇴근해가지고 오늘도 차나 오늘도 하도 손님들 오니까.
한인 상점이 없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음식 재료가 필요하면 워싱턴 DC에 일부러 올라가 장을 본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한 번 갔다 오면 쌀도 한 3포대 사옵니다. 쌀. 부추도 이거 박스로 싸와요. 고등어도 박스로 사와야 돼. 여기 고등어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비린내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네, 안 먹는 생선들이 많더라고요.
고등어도 박스로 사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말에 구입한 재료로 주말에 미리 찬거를 만들고 요리를 해놨다가 냉장고에 보관해 매일 꺼내 먹는데요. 지난 주말 김 씨 부부는 북한식 송편을 만들어나 봅니다. 김 씨 부부의 밥상엔 고기가 들어간 주먹 크기의 북한식 송편이 커다란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겼는데요. 북한식 냉면을 후루룩 한 그릇 비우며 맛있게 먹으면서도 늘 아쉬운 생각이 든다는 찰스 김 씨.
원래 평양 냉면 육수는 더 짜리고요. 미국에서 생각하면 그 맛이 잘 안 나요. 그냥 물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북한처럼 내가 이거를 조금 이건 저희가 있어요. 아무리 북한처럼 해도 북한 맛 안 들어. 배에 기름이 져서 기는지 배가 근데 항상 이 사람들이 그걸 배고파서 먹으면 그건 맛있다고. 배부르서 먹으면 아무거나 맛있다 그래요.
북한 음식에 찰스 김 씨는 독한 러시아 술 한 병을 가져옵니다.
오케이. 와이프가 할 때는 이제 고금은 딱 돼요. 그래서 손님 들어올 때는 쓸 정도 먹습니다. 이거 버드까는 위스키로
딸그락딸그락 후루룩후루룩 맛난 음식에 술잔을 기울이는 김씨 부부. 무르익는 분위기 속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갑니다. 2010년에 결혼해 이제 결혼 6년차 40대 부부 찰스 김씨와 샤론 김씨. 뭐든 빨리빨리 해치워야 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같지만 찰스 김씨의 아내에 대한 각별한 마음은 김씨 부부의 주방에만 들어가도 알 수가 있는데요. 부엌 찬장 밑으로 노랗고 붉은 그리고 작고 예쁜 하지만 빛바랜 쪽지들이 여러 장 붙었습니다. 여보 국 드세요. 여보 냉장고에 반찬 꼭 챙겨 드세요. 여보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김씨 부부의 정착 초기 시절 잠자는 시간 빼고는 얼굴 볼 새 없이 일했던 때 아내인 샤론 씨가 남편 걱정에 남겨놨던 쪽지들인데요. 찰스 김 씨는 아내의 마음이 담긴 이 쪽지들을 버리지 않고 붙여줬습니다. 샤론 씨는 남편 찰스 씨를, 찰스 씨는 아내 샤론 씨를 이렇게 아끼며 사는 애틋한 마음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무엇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사는 김씨 부부.
가족분들 생각 언제 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명절 때, 그다음에 생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생일 때, 1년이면 생일도 다 있잖아요. 그 생일 그때 다 지나가요. 아, 이때 어느 누구 생일이지, 어느 누구 생일이지. 이 사람한테 내가 말해요. 어느 누구 생일이다, 어느 누구 생일이지. 말하지. 그때가 제일.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볼 때 이런 세상 구경 한 번 못하고 사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절실한 김씨 부부.
아까 그 제가 돈을 왜 버시냐고 여쭤봤더니 북한에 계신 가족분들 나중에 돌아가서 북한 가가지고 통일되면 가서 그동안에 미안했던 마음 돈으로라도 보상해주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북한인 사람이라면 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뭐 북한이 이제 남북이 통일되고 이제 문이 열리고 뭐 이런다게 되면 뭐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나 미국의 탈북자들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대체로 고향을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제 고향을 위해서 뭐 하나를 하고 싶다든가 뭐 가족을 위해서 아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할 때 가족 생각이 난다고 말하는 샤론 씨. 가족 얘기를 꺼내자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 북한에서도 결혼을 했었죠. 제가 웬만하면 가족 얘기를 너무 슬프니까 안 하거든요, 솔직히. 원래 남편도 돌아갔고 애도 뭐 그랬고 그래서. 그래서
샤론 씨는 북한에서 남편과 자녀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10년 뒤에 선생님이랑 부모님 모습이 어떠실 것 같아요?
8년 미국 생활에 이만큼 이뤄놓은 김 씨 부부이기에 10년 뒤의 모습을 물었습니다. 나도
거길 기억. 10년 뒤에 빌딩 하나 갖다 놔야지 뭐. 빌딩 조사 하나 갖다 놔야지 이런 데쪽에다가. 뭐 트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자간 뭐 이거 이쪽 방향에다 뭐 하나 갖다 놓든지 뭐.
일단은 돈 버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김 씨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마주하며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서로의 모습입니다.
올해 계획이 있으세요?
올해 계획도 건강하게 사는 거죠. 올해 계획은 이거 지금 상태에서 건강하게 해서 우리 둘이 서로 건강해서 서로 마주보며 웃으면서 사는 거죠. 그게 올해 계획이라고는 그런 일생 마지막 계획이 있고요.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남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은 남부의 백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남부에 뿌리박고 평생을 살아온 우리 지역 출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남부의 몇몇 새로운 주정부는 교육과 통신을 개선하고 회사들이 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회는 남부 재건 과정에서 세 개의 역사적인 수정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정헌법 제13조에 따라 미국에서 모든 흑인 노예들이 해방됐고 수정헌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시민권과 투표권에 대한 흑인들의 권리가 보호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0부 앤드류 존슨 대통령 시대.
남부 재건 계획은 남부의 경제를 변화시켰습니다. 백인 토지 소유주들은 대규모 농장을 조금씩 나눠서 흑인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빌려줬습니다. 땅 주인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제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약 100여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흑인들은 소작제를 통해 난생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위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흑인 농부는 생활 여건이 개선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남부 흑인들은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소작제는 그 뒤로 오랫동안 남부주들을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로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남부를 재건하는 데는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로부터 대통령직의 독립을 지켜내는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몇 가지 성공을 거뒀는데 재임 중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의 군대가 멕시코에서 철수하게 했고요. 미국에 많은 영토를 편입시켰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867년 봄, 러시아의 어느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고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는 러시아 영토의 일부인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제안을 수용하는 협정을 준비했습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넘기는 대가로 천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윌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은 700만 달러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였고 협정이 조인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래스카는 미국의 영토가 됐고 알래스카 땅에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 쓸모도 없는 얼음 덩어리를 700만 달러나 주고 산다고요. 그걸 사서 대체 어디에 쓴답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러시아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난들 않아요. 뭐 정할 게 없으면 시워드 국무장관이 알래스카 얼음 위에서 미끄럼이라도 타지 않겠어요? 시장판에서 개인이 사고 파는 거래도 아니고 미 합중국의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어도 어쩜 이렇게 어리석은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러니 어리석은 시워드라는 말을 듣는 거죠. 오죽하면 이번 거래를 시워드의 실패작이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온 국민이 이렇게 비웃고 있다는 걸 그 어리석은 시워드 장관이 알기나 할까요?
아, 그걸 알면 어리석은 시워드가 아니게요.
국민들은 윌리엄 시워드 장관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여론은 잘못된 비판이란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알래스카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목재나 수산물, 동물 가죽 같은 자원이 무궁무진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땅을 700만 달러에 사들인 윌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의 알래스카 매입은 미국이 지금까지 한 다른 어떤 영토 매입보다 훌륭한 거래로 기록됐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존슨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지만 남은 임기는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부의 재건 문제는 미국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1868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북전쟁의 영웅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북부군 사령관으로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만큼 율리시스 그랜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 영웅과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랜트 장군이 가는 곳마다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이끌었던 영웅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날을 곧 맞이하게 될 겁니다.
186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세울 후보를 선정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후보 지명 경쟁에 무려 47명의 후보들이 나섰고 당 전당대회에서 몇 차례 투표를 했지만 후보를 선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전 뉴욕주 지사인 호레이쇼 세이무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호레이쇼 세이무어는 22번째 결선 투표 끝에 겨우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186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율리시스 그랜트 후보 진영도 민주당의 호레이쇼 세이무어 후보 진영도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참 이상하죠. 공화당의 그랜트 후보나 민주당의 세이무어 후보나 어쩜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 건지. 양쪽 다 선거운동을 하고 있긴 한지조차 모를 정도예요. 선거운동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공화당의 그랜트 후보는 보좌관들에게 선거운동에 아예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하고 민주당의 세이무어 후보는 아예 농장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대통령이 되겠다는 두 후보는 조용한데 양쪽 지지자들이 나서서 비밀 반군이니 거짓말쟁이냐며 요란하게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있고요.
1868년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선거운동은 두 당의 지지자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끝곡으로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 I Won't Give Up 골라봤습니다. It's like watching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Oh,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Cause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 even fall to the earth.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gifts we got here. We got a lot at stake.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그 시절 그 노래와 English with you,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